다니엘서를 읽으면 유대인들은 묵시적 종말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겠구나 우린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리라고 깨닫지 못한다면 보지 못하는 맹인이요 듣지 못하는 농아 취급받아 마땅하겠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 때는 없다. 로마 제국과 헤롯 정권이 영구 집권하는 세상이라며 불평하고 체념하고 그냥 살아갈 거예요. 마가가 들려주는 스토리는 그러나 이런 맹인과 농아 현상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인이라는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깨달아서 그 아는 지식으로 그 진리 때문에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차 가지고 오실 공의가 드러나리라. 이게 아포칼립스, 묵시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때를 기다린다고 지치는 법이 없어야 합니다. 지극히 유대적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묵시문학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이유, 비밀을 아노라 폭로하고 누설하는 겁니다. 그 비밀이 신비한 상징으로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마가복음은 묵시문학은 아니지만 그 감추인 비밀을 누설하는 요소가 있음을 공부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밀 누설에 더하여서 오늘은 유대 전통에 없었던 스토리라인의 획기적 변화를 주제로 공부해 보겠어요. 마가복음 1장부터 읽어 내려가다 보면 서서히 분위기가 고조되어 우리 예수님과 유대사회 지도자들 사이 부딪히는 강도가 점점 세워집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딱딱함을 한탄하시죠. 아예 혹평까지 하십니다. 이사야 시대 혹은 포로 시대 유대 사람들의 멍청하고 아둔함을 개탄한 이사야서를 소환하십니다. 마가는 이사야서를 우연히 끄집어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굿뉴스에 대한 이해가 젬뱅이 소갈머리 같다는 거죠. 아니, 이걸 못 알아먹는다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굿뉴스의 맥락조차 모르더라는 것 아닌가? 미칠 노릇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잖아. 이적과 기사를 보여줬잖아. 이게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그 짠다고 지난 설교에 언급했죠. 개입하시는 파워 아닌가. 그런데도 등장하는 배역들, 이를테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심지어 제자들까지 아무도 이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이것을 고발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딜레마, 마가는 어떻게 보여주는가요? 마가복음 4장, 비유가 참 많습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아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가 있고 등경 위에 등불 비유가 있고 씨를 심자 싹이 나고 이삭이 패서 곡식이 맺히더라는 비유가 있고 겨자 씨를 심었더니 커서 새가 깃들이더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씨앗, 수확 비유가 눈에 들어오죠? 예수님께서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를 마쳤습니다. 홀로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물었어요. 예수님의 답변? 사람들의 의표를 찌르십니다. 메시지의 깊은 뜻은 가리고자 일부러 비유로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은 이사야 6장 9절 10절의 인용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원래 무스테리온이라는 비밀은 묵시문학에 종종 나오는 말입니다. 감추어진 보물이지만 선견자에게 누설된 진리란 의미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풀기 위해서 나선 스토리 아시죠? 다니엘이 그 미스테리란 말을 사용합니다. 2장 27절 28절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 미스테리, 비밀이죠.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근데 마가복음의 문맥에서는 뭔가 이상한 게 발견되는데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는 당사자인데도 제자들은 그 비밀을 알게 되는 수혜자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마 예수님의 메시지가 청취자나 독자들이 알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뭔가 애매모호함을 유지하고 그 미스터리를 가리고 감추는 듯해요. 이런 전략을 구사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난 설교에 예수님께서 성전 장사치 몰아낸 스토리는 이스라엘이 폐악을 자행하던 성전 제도를 공격했던 예레미야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씨앗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전합니다. 이건 이사야 모델입니다. 선지자의 부르심 에피소드를 소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가 받은 그 임무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외치는 거였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하라? 감각을 무디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전횡이나 독단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불의와 우상 숭배라는 특정 범죄에 대한 형벌이에요. 이사야서 6장 앞에 5장에 이들은 이미 율법을 버리고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 그럼 귀머거리가 되는 형벌을 받아. 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 그럼 맹인이 되는 거야. 시편 135편 15절에서 보면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벙어리, 귀머거리 형벌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결과물이죠.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마가복음 3, 4장 논리구조가 이사야서 5, 6장 논리구조와 같으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무슨 내용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엑소시즘, 축기사역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이니 눈여겨봐라, 보라는 뜻이에요. 이에 대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그건 네가 귀신의 왕의 힘을 얻었으니까 라며 애써 깎아내렸습니다. 이른바 바알세불 논쟁인데요. 보이는 하나님 나라조차 안 보겠다며 눈을 감았다는 말이죠. 서기관들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웃사이더, 외인이 되겠다고 자처한 겁니다. 이어서 마가는 씨 뿌리는 비유와 연결시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들이 내는 효과는 어떤 것일까요? 실제 못 듣고 못 보는 효과를 내겠죠? 이사야서 5장에 소출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포도원 비유와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9절의 씨 뿌리는 비유 사이 교감이 있습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훌륭한 소출을 낼 것이니까 종말에 받을 축복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거는 쉽죠. 하지만 그 말씀의 씨앗이 소출을 내지 못하면 심판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쉬운 말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나라의 말씀에 왜 귀를 쫑긋해서 들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는 전에 들은 에피소드가 많았을 거예요. 모으고 엮었겠죠. 의미심장한 줄거리도 나왔겠죠. 마가복음 4장 24, 25절을 풀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오세요.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시라니까요. 시간이 없습니다. 꼭 와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봐서 헤아려 보시라. 그런데 잘 헤아리지 못하면 받지도 못하고 있는 것마저 빼앗긴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 딱 맞는 말이죠.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도 딱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소가 낙인이 찍혔어요. 언젠가는 다른 주인에게 팔리거나 도축될 운명이죠. 하나님의 나라 메시지를 안 듣겠다?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심판받을 운명이란 것이죠. 이렇게 마가복음 3장 4장의 흐름은 잘 이해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마가복음의 줄거리 속에 깔린 복선과 반전을 설명해 주진 않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아까 외인이라고 했죠. 그럼 내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는 누가 외인이고 누가 내인인지 그 경계를 끊임없이 흔들어대는 게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바로 마가복음이 다니엘서와 같은 재래식 묵시 문학과 일정한 거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뭡니까? 심지어 하나님 나라 비밀을 받았다던 제자들마저 이해 못하고 멍청하기는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저들의 아둔함에 격앙하기에 이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야라고 한 적이 있어요. 당연히 숨은 뜻이 있었겠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 누룩을 자신들과 예수님이 여행을 하면서 먹어야 할 양식으로 연결시키는 것 같았어요. 4천명을 먹이고 남은 떡과 생선을 배에 싣지 않았다고 야단법석입니다. 이에 격앙하신 예수님은 입에서 욕 나오기 일초전입니다. 아니 아직도 먹는 것 같고 야단이냐? 어떻게 그렇게 이해력이 떨어지지? 니들 심장은 콘크리트냐? 도대체 눈이 있는 거야? 어찌 보고도 못 봐? 도대체 귀가 있어? 어찌 듣고도 못 들어? 마가복음 8장 17, 18절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4장 12절을 보면 분명히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고 소환한 건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언어가 예레미야와 에스겔에 더 가까워요. 예레미야 5장 21절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에스겔 12장 2절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네, 포로 생활 심판이 있을 거라는 배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못 알아먹는다면 제자들마저 외인이 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듣지도 보지도 않으려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시나리오가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가의 포인트는 시나리오 완성이 아니에요. 구약 선지자의 예언이 신약 복음서에서 멋지게 성취되더라고 자랑하는 글이 아니에요. 대신에 예수님의 비유는 이사야의 예언 활동과 유사하다는 것, 나란히 놓고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야라고 유세하는 비유가 아닙니다. 대신에 필연 드러나게 될 이스라엘 스토리의 일부가 기머거리와 맹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과 예수님이 비유를 베푸는 대상인 이스라엘 사이 상응하는 상징 메시지가 같으라는 거예요. 구약 인용과 예언 성취로 단순화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이사야 당시에도 넌 귀머거리야.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넌 귀머거리야. 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12장 본문 말씀입니다. 마가가 들려주는 스토리가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로 올라가서 클라이맥스로 치닫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스토리를 비유라는 캡슐에 넣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 볼 눈 있는 자에게 그 스토리의 클라이맥스가 드러날 터인데 바로 예수님 자신의 운명 속에 스토리의 절정임을 그 비유 속에 슬쩍 비추시는 거예요. 어떤 비유? 사악한 포도원 소작농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미? 소출을 내지 못하는 포도원을 노래한 이사야와 예수님 사이 교감 관계를 이해할 때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들려주는 순간 벌써 아 이건 이사야서의 포도원 노래를 연상케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일부러 이사야 포도원 노래 볼륨을 크게 틀어놓고 강론을 시작하는 것과 같아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순서는 좀 틀려도 이사야서 5장 2절 단어와 일치합니다. 마가복음의 헬라어랑 이사야서 70인역의 헬라어랑 아주 똑같아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러므로 이사야의 메시지를 소환하고 재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전하는 스토리텔링은 개정판이에요. 그것도 빵 터지는 개정판입니다. 이사야서의 포도원 주인은 소출을 내지 못하는 포도나무에게 분노합니다. 물 주고 거름 주고 풀 뽑고 정성스럽게 농사 지었건만 소출이 없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 좋은 포도를 기대했건만 덜 포도만 맺혀 있다. 네, 주인이 화났습니다. 그 분노를 포도원에다가 퍼붓습니다. 담을 허물어버리는 것이죠. 이사야서 5장 7절을 보면 그 메시지가 너무 선명해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기서도 미츠바, 쯔다카, righteousness and justice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스토리텔링에서는 그러나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전히 그 포도원의 의미는 전체 이스라엘이 맞아요. 그러나 포도원이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더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파렴치한 농부가 문제입니다. 그가 소장 농부로서 주인에게 마땅히 납부해야 할 소장료를 빙당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을 보내 수금하려 하죠. 근데 이번에는 폭력으로 대항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건 이사야서에서 노래하는 포도원 담이 무너지는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포도원 주인 아들을 죽이는 시나리오의 급진적 변화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비유입니까? 포도원 소장농 비유에 지목된 자들, 신기하게도 이 비유의 의미를 잘 압니다. 알아도 투명하게 알고 있어요. 아둔에서 멍청했던 자들을 포함한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알기 쉽다는 겁니다. 제가 2주 전에 설교한 마가복음 본문 11장에 성전에서 장사치 쫓아내던 예수님한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분노하냐고 했던 자들입니다. 주인에게 내야 할 포도원 소장료 착복에다가 주인의 종에게 폭력까지 휘두른 깡패입니다. 자신들은 사람들을 잘 보살펴야 하는 유대사회의 리더들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나리오의 비틀림이 생깁니다. 주인의 아들 예수님을 살해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예수님은 재즈 뮤직을 연주하세요. 재즈 뮤직, 기본 전개가 있고 적흥 전개가 있죠? 임프로비제이션이라고. 이사야서의 포도원 노래를 기본으로 깔고 드디어 악당이 주인의 아들을 죽인다는 시놀이가 새로 삽입된 적흥 재즈 뮤직 말입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한 예레미야가 생각납니다. 예레미야가 겨누었던 공격 대상은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것도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며 분노하셨을 때 이미 저들은 강도, 깡패로 지목되었음을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찔림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쯤 되면 비유가 아니죠. 앞으로 발생할 십자가 사건이라는 팩트임을 미리 들려주는 재즈 뮤직입니다. 예레미야 7장 25, 26절에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수금하러 보낸 종이란 예레미야의 심판 예언에 의하면 하나님이 보내고 또 보낸 모든 선지자들입니다. 고로 예수님의 재즈 연주는 예레미야가 리드하는 기본 악보에다가 변화를 주어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들려주는 즉흥적 재즈 연주 같아요. 심판과 회복의 주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를 배척했던 강도 같은 유대사회 지도자 집단들이 포도원 소장농 비유에서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스토리라인의 획기적 변화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지게 할 거라면 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실 거라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뮤직의 재즈 변주가 얼마나 획기적입니까? 이사야서에서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포도원의 노래였더랬습니다. 예수님의 악한 포도원 소장용 비유에서는 그 대상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로 좁혀졌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에 해당하는 자는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서의 포도원 담이라는 이스라엘 국가가 무너지는 노래를 했지만은 예수님은 포도원 소작농 비유에서 포도원이 아니라 자신이 무너지는 클라이맥스를 재즈 뮤직처럼 들려주신 거예요. 이후 주인이 돌아와서 그 악한 포도원 소작농부에게 내려지는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사야서처럼 포도원 전체를 허무는 게 아닙니다. 본문 12장 9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심판은 유대 사회 리더들에게 임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보살피는 권리는 박탈당해서 타인에게로 넘어갈 거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심판 주제와 완전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연주하시는 재즈 뮤직 속의 주인공은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비유로서 말씀하시지만 그 비유의 포커스가 구약에는 없었던 전통, 예수님 자신을 중심으로 삼아서 노래도 하고 시나리오도 들려주는 놀라운 마가복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더 예수님을 알고 배워서 예수님이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